오래전에 머나먼 정원에서 우리가 또 다른 에덴 동산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완벽하게 즐기거나 영원히 머무는 데 익숙해질 수 없다. 헨리 반 다이크. 맥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사라유를 따라 뒷문으로 나가 전나무 숲을 통과했다. 사라유와 같은 존재의 뒤에서 걷는다는 것은 햇빛을 쫓아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빛이 그녀를 뚫고 퍼져나가면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그녀의 존재를 반사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성적으로 천상의 존재였고 역동적인 명암과 그림자, 색조와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맥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 연관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야.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분명해. 그는 길을 따라 걷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나무숲을 돌자 1에이커를 밑도는 규모일 뿐인데도 웅장한 정원과 과수원이 나타났다. 그는 특별한 근거도 없으면서 왠지 잘 조경된 질서 정연한 영국식 정원을 보리라고 기대했었지만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전혀 딴판이었다. 무엇보다 그곳엔 색채의 대혼란이 펼쳐져 있었다. 맥은 보란듯이 확실성을 무시하고 있는 이 정원에서 뭐라도 질서를 찾아보려 했다. 그러나 마구 자라난 채소와 허브, 처음 보는 식물군들 사이로 군데군데 피어난 눈부신 꽃들은 혼란스럽고 놀라웠으며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울 뿐이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프랙터리죠. 사라유가 즐거운 기색으로 어깨 너머로 말했다. 이게 뭐라고요? 그가 얼빠진 사람처럼 물었다. 혼란스러운 풍경, 그리고 색채와 그림자의 움직임을 이해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금 전에 봤다고 생각했던 패턴이 변했고 어느 것도 그전과 같은 것이 없었다. 프랙터리요. 아무리 확대해봐도 반복된 패턴으로 이루어진 단순하고 질서 정연한 도형이죠. 프랙터는 거의 무한대로 복잡해요. 내가 워낙 프랙터를 좋아해서 사방에 퍼뜨렸답니다. 내 눈에는 어수선해 보일 뿐인데요. 맥이 들릴락말락하게 중얼댔다. 사라유가 걸음을 멈추더니 영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맥 고마워요. 정말 좋은 칭찬이에요. 그녀는 다시 한번 정원을 둘러보더니 맥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어수선하죠. 그렇지만 프랙터리이기도 하죠. 사라유가 곧장 허브 앞으로 걸어가서 이파리 몇 개를 뽑더니 맥에게 고개를 돌리고 노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받아요. 아침 식사 때 파파의 경고가 농담이 아니었다고요. 이 녹색 허브를 씹으면 당신이 아까 과식했던 음식의 자연적인 이동에 역반응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맥이 웃으면서 허브를 조심스럽게 씹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그 채소는 너무 맛있었다고요. 얼마 전부터 뱃속이 약간 부글거리기 시작한 데다가 이 녹색 우림에 발을 디딘 이후 정신이 어지러워진 것까지 더해져서 속이 말이 아니었다. 허브는 꽤 맛이 좋았고 처음 맡는 어떤 향에 박하향이 섞여 있었다. 요동치던 뱃속은 사라유와 함께 걷는 동안 점차 진정되었고 긴장됐던 마음도 차차 편해졌다. 말없이 사라유를 따라 정원을 다니려 했지만 맥은 자주 여러 색채들의 정신이 팔렸다. 짙은 빨간색, 주홍색, 귤색, 연두색, 백금색, 자홍색은 물론이고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색조를 지닌 초록색과 갈색이 만발해 있었다. 모든 색이 눈부실 정도로 혼란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사라유는 특정한 임무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사라유라는 이름처럼 장난꾸러기 바람마냥 떠다니는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다음엔 어느 방향으로 불어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쇼핑몰에서 힘겹게 아내를 따라다니던 일이 떠올랐다. 사라유는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꽃과 허브를 꺾어 맥에게 건네주었다. 진한 향기 덩어리의 꽃다발이 맥의 손 안에서 점점 커져갔다. 꽃향기와 허브향이 뒤섞인 향기는 그로서는 처음 맡는 것이었고 그 풍부한 향을 맡으니 마치 그 꽃다발을 직접 먹은 것만 같았다. 그들은 모은 꽃들을 작은 정원가게의 문 안쪽에 내려놓았다. 잡초인 줄만 알았던 풀과 포도나무 등 야생 덤불에 깊이 묻혀있던 터라 맥은 그런 가게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 한 가지 임무는 끝냈고 하나가 더 남았어요. 사라유가 선언했다. 그녀는 맥에게 삽과 갈퀴, 낫, 장갑을 건네주더니 정원의 먼 끝으로 이어져 있는 나무가 무성한 길을 붕붕 떠가듯 내려갔다. 그녀는 전날 저녁에 맥을 매료시켰던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가끔 걸음을 늦추고 식물이나 꽃을 매만지곤 했다. 그는 그녀가 준 연장을 들고 얌전하게 따라갔고 주변에 종종 정신이 팔리면서도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맥은 잠시 정신을 놓았다가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만 부딪힐 뻔했다. 어쩐 일인지 그녀의 차림새가 거친 느낌의 청바지와 작업용 셔츠로 바뀌어 있었고 거기다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그들은 과수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수원은 아닌 곳에 서 있었다. 삼면이 복숭아 나무와 벚나무로 둘러싸인 너른 대지 한가운데로 자주색과 노란색의 꽃덤불이 폭포수처럼 연이어 피어 있었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밭을 가리키며 사라유가 말했다. 맥켄지, 이 지역을 말끔하게 치우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좋겠어요. 내일 여기에 특별한 것을 심어야 해서 미리 준비해두고 싶거든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큰 낫을 향해 손을 뻗었다. 농담이죠? 정말 아름다운 정원인데다 다른 것들과는 뚝 떨어져 있는데요. 사라유는 그가 항의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예술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꽃들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말끔하게 일을 해나갔다. 맥은 어깨를 으쓱하며 장갑을 낀 후에 그녀가 잘라낸 더미를 갈퀴로 긁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조를 맞추기는 어려웠다. 그녀에게는 가벼운 움직임도 그에게는 고역이었다. 20분 후에 식물들은 모두 뿌리에서 잘려나갔고 그 구역은 폐허처럼 변모했다. 그는 한 구석에 쌓아둔 나뭇가지에 팔목을 긁히기도 했고 땀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였지만 어쨌든 일을 끝내서 기뻤다. 사라유가 주위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한 일을 살펴보았다. 기분이 상쾌하지 않나요? 그녀가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더 나은 방식으로 기분이 상쾌해졌었죠. 맥이 빈정거렸다. 아, 맥켄지, 당신이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하는 목적이 그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다. 난 오로지 이런 종류의 일만 해요. 맥은 갈퀴에 몸을 기대고 정원을 둘러보다가 자기 팔뚝에 붉게 긁힌 자국을 보았다. 사라유, 당신이 창조주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독이 있는 식물이나 찌르는 쇠기풀, 모기도 당신이 만들었나요? 마치 산들바람과 나란히 나부끼는 것 같아 보이는 사라유가 대답했다. 맥켄지, 창조된 존재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고 거기에는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시작한 말을 사라유가 끝맺어 주었다. 하지만 내가 창조했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선했어요.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그러하니까요. 그녀는 물결처럼 움직이다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 같더니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맥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선한 것이 악해진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은 거죠? 사라유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인간들은 스스로를 너무 작은 존재로 여기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황폐한 독립성의 길을 선택하고 난 이후로는 당신이 이 모든 창조물들을 함께 끌고 간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머리를 흔들자 바람이 근처 나무들 사이를 지나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매우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영원히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맥은 그 자리에 서서 주위의 여러 식물들을 둘러보았다. 이 정원에도 독을 품은 식물이 있나요? 그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지기만 해도 위험한 것도 있어요. 바로 이것처럼. 그녀가 옆에 있는 작은 나무에 손을 뻗어 이파리가 몇 개밖에 붙어있지 않은 죽은 가지 같은 것을 조금 잘라 맥에게 건넸다. 그 가지를 피하려고 맥이 두 손을 번쩍 들자 사라유가 크게 웃었다. 맥, 내가 옆에 있잖아요. 만져도 괜찮을 때가 있고 또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탐험의 신비이고 뜻밖의 경험이죠. 우리가 미리 숨겨두었던 것을 식별하고 발견하는 것, 당신들이 바로 과학이라 부르는 것이죠. 왜 숨겨둔 거죠?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왜 좋아할까요? 탐구하고 발견하고 창조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경이로운 것들을 그렇게 많이 숨기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사랑의 행동이죠. 또한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맥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독성이 있는 가지를 만져보았다. 만져도 괜찮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독이 되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내가 만지라고 했을 때는 달라지죠. 창조된 존재에게 자치권은 미친 짓이에요. 자유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뢰와 순종을 동반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저 식물의 본성을 차근차근 이해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도대체 독성이 있는 식물을 왜 만든 거죠? 맥이 잔가지를 돌려주며 물었다. 당신의 질문은 독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또 그런 창조에는 목적이 없다고 여기고 있죠. 소위 나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치유력이 뛰어나거나 다른 것과 혼합되어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지요. 인간들은 진실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하거나 악하다고 단정짓는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맥을 위한 휴식 시간은 끝난 모양이었다. 사라유는 맥에게 작은 삽을 건네고 자신은 갈퀴를 집었다. 여기 있는 이 훌륭한 식물들의 뿌리를 전부 파내야겠어요. 힘든 일이긴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뿌리가 남아있지 않아야 우리가 심을 씨앗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알겠어요. 맥이 툴툴거리며 대답했다. 둘은 깨끗하게 갈아둔 땅에 무릎을 꿇었다. 사라유가 땅속 깊이 손을 뻗어 뿌리 끝을 찾아내서 가볍게 위로 끌어당겼다. 맥은 작은 삽으로 흙을 파낸 후에 그녀가 미처 파내지 못한 짧은 뿌리를 끄집어냈다. 그렇게 끄집어낸 뿌리는 흙을 털어낸 다음 갈퀴로 긁어 모아둔 더미에 던졌다. 나중에 태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단정짓는다고 했죠? 맥이 뿌리에서 흙을 털어내며 물었다. 그래요. 특히 선악과에 대한 얘기였어요. 선악과라고요? 그래요. 그녀는 자기 말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몸을 폈다가 움츠리는 것 같았다. 맥켄지, 당신은 그 나무에 치명적인 과일을 먹은 것이 인류에게 그토록 파괴적이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맥은 그들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자 흥미가 당기기 시작했다. 실은 그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동산이 있었나요? 에덴 동산과 그 모든 것들이? 물론이죠. 내가 정원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할 사람들이 꽤 있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들의 실수가 그다지 치명적인 건 아니죠. 신화나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것 안에는 영광에 대한 소문이 숨겨진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 내 친구들 중에도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맥은 유난히 억센 나무뿌리와 씨름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그들을 무척 좋아하죠. 거참 놀랐군요. 맥은 약간 놀리듯이 말하면서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삽을 흙 속에 박고 뿌리를 위로 잡아당겼다. 좋아요. 그럼 이제 선악과에 대해 말해줘요. 아침 식사 때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우선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좋거나 나쁜지 어떻게 결정하죠? 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아마도 내가 좋아하면, 다시 말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안정되면 좋은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와 반대로 나를 괴롭게 하거나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줘야 한다면 악하다고 하겠죠? 상당히 주관적이군요. 그런 것 같네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식별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나 확신하죠? 솔직히 말해서 나의 선, 다시 말해서 내 마땅한 권리를 누군가가 위협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하지만 실제로 어느 것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나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내게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요. 그는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말을 이었다. 말해놓고 보니 죄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난 그다지 잘해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알고 보니 파괴적인 것도 있었고 또 악하다고 생각했던 중에서도 그가 잠시 주저하는 틈을 타고 사라유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군요. 스스로 심판관이 되는 셈이에요. 당신이 선하다고 결정했던 것이 시간과 환경이 지나면서 변하다니 더욱 혼란스럽겠군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할 이들이 수십억 명이나 된다는 건 더더욱 혼란스러운 일일 테고요. 결국 당신의 선과 악은 다른 이의 선과 악과 충돌하고 그 결과 싸움과 논쟁이 뒤따르고 전쟁까지 벌어지겠죠. 사라유가 말하는 도중에 그녀의 내부에서 움직이던 여러 색채의 무지개에 검은색과 회색이 섞여 어두워졌다. 절대적인 선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판단의 기초를 잃게 되겠죠. 단지 말의 문제에 불과하니 선이라는 단어를 악이라는 단어와 바꾸어도 상관없겠군요. 무엇이 문제가 될지 알겠네요. 맥도 동의했다. 문제라고요? 사라유가 벌떡 일어나 그를 마주보며 그의 말을 받아쳤다. 그녀는 심기가 불편해 보였지만 맥은 그녀가 자기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란 걸 알았다. 맞아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결국 이 우주를 찢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내쫓고 그들 자신이 택한 숨을 내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건 분명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라유는 자신의 강한 어조 때문인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해졌다. 대단히 슬픈 날이었죠. 그 후 10분 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일에만 전념했다. 맥은 뿌리를 파내서 더미에 던지는 내내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깨트리며 고백했다. 내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소비해가면서 재정적인 안정이나 건강, 은퇴 등 나 스스로 선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또 스스로 악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가며 두려워했었고요. 맥이 깊이 한숨을 내쉬자 사라유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의적으로 선악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흉내를 내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그 때문에 차라리 나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당신은 선악의 목록을 만들 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독립을 향한 이 미친 욕망은 저지하고 싶은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해요. 내 안에서만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당장은 쓰디 쓴 약을 삼키는 것 같겠죠. 당신은 나를 잘 알고 신뢰하고 또 나의 고유한 선 안에서 사는 법도 배워야 해요. 그는 사라유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는 인상을 받았다. 맥켄지, 악이란 선의 부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빛의 부재를 묘사할 때 어둠이라는 말을 쓰거나 생명이 부재할 때 죽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악과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빛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어요. 나는 빛이고 선해요. 나는 사랑이고 내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과 선은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나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당신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독립을 선언하면 결국 악에 이를 뿐이에요. 나에게서 떨어지면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하니까요. 당신이 나, 즉 생명에서 분리되면 죽음이 찾아오겠죠. 맥이 잠시 뒤로 물러앉았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나의 독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사라유가 다시 끼어들었다. 예컨대 선이라는 것이 암의 발병이나 소득의 상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도 암에 걸린 사람이나 딸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맥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냉소적으로 말했다. 오, 맥켄지, 우리가 그들도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랍니다. 사라유가 그를 확신시켰다. 맥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느끼면서 삽을 흙 속에 세게 박았다. 미 씨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이는 사랑받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라유의 대답에 그는 일손을 멈추었다. 그녀의 말에 온 세계가 뒤집히는 것 같았고 그는 아무 버팀목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권리란 애써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개념이죠. 그녀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당신은 내 안에서 사는 경이로움과 놀라운 경험에 대해 알게 되겠죠. 그녀가 또다시 끼어들었다. 맥의 불만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문장을 완성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틀림없이 화가 나겠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당신 말을 자른다면 말이죠. 그는 정신이 멍해져서 일어나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사라유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맥켄지, 예수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는 기꺼이 봉사하는 자가 되어 파파와의 관계 속에서 살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함으로써 당신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때 파파가 종이꾸러미 두 개를 든 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고의 대화죠. 게다가 맥이 우리 정원을 보고 엉망이래요.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사라유의 대답이었다. 둘은 맥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자신이 놀림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뺨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사라유가 다가가서 파파의 뺨에 입맞춤했다. 언제나처럼 당신의 타이밍은 완벽해요. 여기에서 맥켄지가 도와줄 일은 전부 끝났어요. 사라유가 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맥켄지,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요? 힘들게 일해줘서 고마워요. 별로 한 일도 없는데요. 아직도 엉망진창이에요. 그가 변명하면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정말 아름다워요. 사라유, 당신의 손길이 가득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여기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는데요. 사라유와 파파가 서로 바라보며 싱글거렸다. 사라유는 그가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바싹 다가왔다. 그럼요. 여기는 바로 당신의 영혼이니까요. 이 혼란스러운 정원이 바로 당신인 거죠. 당신의 마음밭에서 우리가 함께 목적을 갖고 일했어요. 비록 거칠지만 아름답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신이 보기에는 엉망 같아도 나에게는 완벽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게 보이고 생기가 넘치는 게 느껴져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프랙터리죠.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에 맥은 거의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다. 그는 다시 그들의 정원, 그러니까 그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엉망진창인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더군다나 파파가 여기 있고 사라유는 이 혼란스러움을 사랑한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과분한 일이었고 조심해서 가둬둔 감정들이 또다시 쏟아질 것만 같았다. 맥켄지, 예수가 당신과 함께 산책을 가고 싶어 하는군요. 배고플지 몰라서 점심 도시락을 싸뒀으니까 차 마시는 시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맥이 도시락 가방을 받으려고 몸을 돌리자 사라유가 그의 뺨에 입맞춤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식물들이 경배하듯 차례차례 몸을 구부리는 모습이 보였다. 파파 역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찾으려고 작업실로 향했다. 그들은 미리 약속을 해둔 것 같았다.